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가정의 달, 특별히 어머니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가정에 주님이 일으키실 선한 그 귀한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가정의 달 설교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그 가족 치유에 좋은 안내서를 하나 소개해드렸죠. 존 브래드쇼라는 분이 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표지를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표지입니다. 이 점자는 신사 숙녀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브래드쇼는 우리가 78kg짜리 건장한 그런 남자, 56kg의 아주 또 건강한 또 어머니 되는 여자, 이 안에 지금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아이를 데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내면의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가 살아갈 때 보면은 성인이 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이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 상처받은 아이가 서로 갈등을 겪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은 어른으로서의 나와 내가 갈등을 겪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자라지 못한 내면의 아이가 지금 불쑥 튀어나오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감정 충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정말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그 접근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건 이게 하나의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방식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내 속에 성품의 미숙함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양육에 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이것을 아직 덜 자란 아이로 표현하는 것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겠다 싶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 아직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가 잘 성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과 성화는 무엇인가? 바로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쓴 131편 시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31편 짧은 3절의 이제 시인데요. 영어 제목으로 보면 나의 영혼을 잠잠히 편안케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고백을 하죠.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야욕을 다 버렸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 밑줄 그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것과 같이 너희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옳은 삶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런 아이의 심정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현실을 말해주면서 그러나 그것에 비유할 수 있는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어머니의 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제 젖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족감이 오겠죠. 그리고 그 상태로 어머니께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포만감과 함께 행복하겠죠. 이런 만족과 행복이 바로 실제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어머니 품과 잘 비유해서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 이 고요하고 평안한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교만함, 오만함 다 버리고 그리고 뭔가 놀라운 큰일을 하려고도 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것은 우리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결과이죠. 어쨌든 우리의 내면이 좀 잘 자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함을 맛보면서 그것에 힘입어 사는 인생이 되려면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이런 만족한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내면적으로 자신이 잘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내면의 영혼이 자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또 이러한 그 상황이야말로 내 인생에 참다운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상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힘을 부여받고 그 선한 힘을 내가 잘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실컷 하고 나면 운동하는 중에는 근육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피로하고 오히려 소진되죠.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 근육에 힘이 생길까요? 예, 휴식해야죠. 휴식하면서 물도 많이 마셔줘야 되고 단백질도 섭취해줘야 됩니다. 양분을 섭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쉬는 가운데 근육이 세집니다. 맞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할 때 그걸 뭐 터득하고 뭐 해가지고 내가 알 것 같고 뭐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우리가 강해지는, 그게 강해지는 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서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아이가 어릴 적부터 어디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좁게 말하면 어머니의 품이고 아버지의 품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말하면 가정이라는 반경이 되겠죠.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자라가면서는 이제 또 우리가 세상에 또 도전도 받고 하면서, 이 아이가 뭔가 잘해냈으면 좋겠다. 칭찬받을 만한 뭔가 있으면 좋겠다. 기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어떤 그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양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뭔가 칭찬을 받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뭐 그런 것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측 불허에 불똥이 튈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거나 하면 그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더 나아가서 만일 부모님들이 막 엄격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성품이 히스테리적이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들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참 무섭고 엄하셨습니다. 체벌도 많았습니다. 제가 뭐 어머니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아마 성도님들도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오픈하는 것이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엔 저희 아버지 말씀드리고 이번 주엔 또 어머니 말씀드리고 참 제가 참 못난 아들입니다. 근데 좀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적이고 이제 스파르타식의 교육 방식이 가진 맹점이 뭐냐면 부모 앞에서 자녀가 고요하고 평온한 경험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의가 되십니까? 부모님은 의도치 않아요. 절대로 의도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평안하고 고요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적과 뭐 체벌까지 가해지게 되면 그러면 내면 아이가 나의 내면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근육이 힘을 얻을 시간이 없습니다. 늘 엄마 아빠 앞에 서면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지?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일단 잘 보여야 이제 서바이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굿보이로 이제 되기를 선택하는 거죠. 굿보이, 굿걸. 굿보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내 자신의 입장에서 굿보이는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뭔가 둘 곳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 특별히 양육자의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바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불안해지고 그리고 좀 무엇을 잘해야 되는데 하는 강박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굿보이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그 내용을 좀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양육의 관점을 좀잘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잘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그렇게 또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또 실제로 태도와 말과 표정에 있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좀 놓아주는 그런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우리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앞에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자기가 그런지. 근데 왜냐하면 식탁에 앉으면 식탁 매너를 그렇게 하시고 또 무슨 말을 하면 말버릇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시고 또뭐 하면 또 뭐에 대해서 또뭐 공부 또뭐 시험 못 봐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체벌이 가해지고 막 이러니까 뭐 전방위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안한데 근데 장남이잖아요. 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번듯하게 놔주셨잖아요. 키는 조금 작지만. 그러니까 저는 저로서 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굿보이가 되는 거죠. 굿보이. 참 저는 좋지 않게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체벌에 대해서 하나 권면을 드린다면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 계시니까 체벌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체벌의 때가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정도로 어릴 때가 좋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이면 더 좋습니다. 0세에서 1세, 1세에서 조금 넘어갈 때까지. 네. 체골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찌 정도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서운 회초리를 드는, 좀 자랐다고 무서운 회초리를 휘두르는 것은 걔가 자라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그 무서운 회초리를 사실 정서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회초리로 매를 맞으면 일단 고쳐지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내면은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체벌은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도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 막 아이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가 정말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때를 쓸 때, 그때는 뭔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니까 체벌이 좀 가해져도 돼요. 그런데 뭐 성경도 그거는 그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체벌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감정이 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체벌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자기를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진지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결하고, 그리고 목소리 톤은 너무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목소리 톤은 너무 막 지적한다라든지 아니면 막 냉소적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평상시의 말투대로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딱 가해지면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뭐 피가 내리도록 나는 때리면서 기를 거야 뭐워워 이제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체벌과 더불어서 더 또 나쁜 것 폭언 있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체벌보다 더 나쁩니다. 고성, 날카롭고 모멸적인 지적,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싸늘하고 냉소한 침묵, 차가운 침묵 있죠. 수동적인 공격 형태라고 말하죠. 그런 거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면에 큰 불안과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라도 좀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성인 사이에서도 뭐 고성을 지른다라든지 뭐 냉소적으로 막 쾅 하고 또 막 못 본 척하고 간다라든지 하면은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백지장 같은 어린아이들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좀 잘 조절해 주면은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이제 가이드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모의 덕을 입고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가정의 시작은 나의 부모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창조되고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됐죠? 결혼할 때 너희는 부모를 떠났죠. 그래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연을 끊는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정의를 말할 때 남자와 여자가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 사랑을 해서 딱 맺은 바로 그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당신을 끝까지 네, 사랑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사랑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죠? 반지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공적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면은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맹세를 한 것은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길게 죽을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맹세한 대로 지켜야죠. 자, 지키는 가운데 내가 더 사랑을 많이 해줬다. 그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상대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면서 자기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 정상적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참 어려운 거죠.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소망이 없어. 이러면은 그건 이제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런 부부간의 사랑이 진짜 부부간에도 굉장히 풍성한 축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지간에도 또 자식은 형제 자매간에도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주는 그 축복과 혜택은 정말 그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어도 나의 이 메마른 이 심령이 그것을 긍정적으로만 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다 같이 또 가세가 되어서 그것이 참으로 어렵게 나의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만들게 자꾸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의 사랑의 부요함이 채워지려면 그 가정을 출범한 남녀의 살아생전의 사랑의 헌신이 끝까지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러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못 받아주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것은 뭐 이해가 안 돼도 품어주라는 얘기고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이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받아줌이죠. 받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 좋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내면의 성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와 이해력을 아직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부대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싫고 계속해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철벽이 이렇게 거두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힘든 그런 나의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받아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자라지 못한 내면의 아이가 자라야 한다. 근데 우리가 내면의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60이 되어서도 뭐 70이 되어서도 내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잘 자라지 못할 때는 자존감에 큰 손상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감각이 낮아진 상태에 있으면 그럼 이것은 치유와 회복을 받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치료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지금 이제 이 어베일러블 한 것입니다. 가족 치료를 말할 때 거의 안 빠지고 등장하는 한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가족 치료사입니다. 버지니아 세티어라는 분입니다.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버지니아 세티어는 88년도인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이분의 가르침과 말들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누어서 그들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맞추어주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굿보이예요. 갈등이 생기면은 두려움, 분노, 미움 같은 거 딱 삭히고 그리고 뭔가 더 잘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눈치 보고 그리고 밖을 이 상황들을 의식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것. 굉장히 불쌍하죠. 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난하는 사람, 내면의 아이가 비난하는 사람으로 자란 그런 변질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난을 통해서 타인을 통제해요. 저 사람이 못했다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내가 잘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사실 저도 학문의 세계 좀 있어봤지만 이렇게 자기를 옳게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내면 아이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정서적인 관계를 피하는 거예요. 깊이 대화 안 해요. 깊이 눈 안 마주쳐요. 그냥 여기 딱 적당한 거예요.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전 최고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을 제가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디스트랙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을 딱 가려요. 말을 안 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아무 말을 막 해. 그래서 상대를 혼동스럽게 해요. 이것이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인 아이의 네 종류의 특징을 이제 정리한 것을 제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한 거 제가 저기 데스크에다가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교수의 중년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래요. 성인 아이가 다 해결되고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양육에 이제 시급한 과제가 딱 닥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보편적인 양육과 방식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세상의 방식과 그 철학 자체가 너무 외형적인 가치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바죠.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무엇에 무관심해요? 내면의 성장에 대한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출범하면서 사랑을 맹세로 한 대로 서로 받아주는 그거를 잘 가꾸어가면서 아이를 기르기만 해도 아이는 고요와 평온의 상태를 누리면서 자기의 내면의 힘을 길러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외형적인 가치에 너무 쏠려있는 이 방식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야 네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칭찬해 줄 거야 하면서 고요와 평온의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좋은 양육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 아이가 이런 채로 또 양육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결혼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배고파 밥 줘라고 외치는 남편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아내도 이제 하루를 지내면서 남편이 들어올 때쯤 되면 하고픈 말도 많아서 들어오면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 저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고 하고 대화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매일 배고프다며 밥 달라는 남편이 급기야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뱃속에는 며칠 굶은 하이에나가 들어앉았나,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의 귀신이 들어앉았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감정이 터졌습니다. 나만 보면 밥 타령이냐. 자기 내면의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무슨 뭐 당신의 뭐 주방 뭐 보조냐, 식모냐 뭐 이렇게 물어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 상담소까지 이제 찾아갔답니다. 상담 중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어머니가 늘 우리 아들 배고프지? 오늘도 고생했어. 였답니다. 이쯤 되면 눈물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럼 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사랑의 대화였어요. 사랑의 대화였는데 남편은 그래서 이 사랑의 대화를 아내에게 그냥 먼저 했을 뿐인데 그녀는 화를 내고 결국 이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자기도 또 황망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우리가 서로 이제 알았어요. 상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성숙의 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도장 찍는 길로 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래간만에 1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다고 하고, 또 나 자존심 상할 때로 상했다고 하고, 나 상처 받을 때도 받았다라고 하고, 끝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어린 시절의 남편을 보면서 천진하게, 네, 엄마 밥 주세요 하는 얼굴을 떠올리고, 자기의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면서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자신도 성장하는 것이고, 남편도 살려주는 것이고. 근데 여보, 우리는 부부잖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자녀가 이런 것을 보고 배운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더니 저렇게 화해했네. 어떻게 저렇게 화해했지? 저런. 와,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하다.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더 나아갈 좋은 길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가정은 생명의 샘이다.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의 그 자리이다. 거기서 우리의 생명의 힘이 부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부여받는다 라는 그런 생명의 힘에 대한 정말 우리 가정의 소중함. 우리가 사실 성인 아이에게는 이해는 합니다. 성인 아이가 이제 되어 있으면 한번 섭섭한 것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인 아이의 특징이죠. 나의 옳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성인 아이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룬 것이 없다고 느끼면 그러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한 게 뭐지? 내가 도대체 뭘 바라고 살았지? 하고 물을 때가 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아, 나는 내리막길이구나가 아니라 새롭게 치고 회복되어서 올라갈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전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나이가는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세상은 결코 그렇게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고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길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가정이라는 생명의 샘은 서로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데 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정은 고요하고 평온해지며 더 나아가 부요한 그런 가정의 축복을 정말 증명하는 곳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참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고 참 사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욱더 생각나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와 같은 그보다 더 깊은 우리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 아빠의 품, 또 사실 하나님 엄마라고 하면 또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엄마 품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품, 그것이 바로 나의 현실적인 치유와 회복의 장소이다 라는 것을 우리 깊이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더욱더 정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놀라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서로 받아주고 불쌍히 여김으로 정말 이 가정의 가정다움이 정말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 얼마나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이며 그것은 얼마나 큰 힘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때로는 또 가정의 품에 안기어서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러한 귀한 가정의 본분과 또 본질을 잘 새기면서 가정의 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